성공 같은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성공 같은 삶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인 기도를 할수 있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또 성경의 다양성을 몰라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것만 알지.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만 알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이 뭐냐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점술이 있습니다. 미래를 점칩니다. 예. 어떤 역술이 있잖아요.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알아, 미래를 얘기해줘요. 그거에 감동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기독교에는 그런 점술이 없습니다. 역술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 뭐 권사님들이 예언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주는 게 예언의 은사지, 예언의 은사를 미래 점치는 걸 예언의 은사로 알아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기존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지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라고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내일 죽을 걸 내가 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라고. 모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자의 일곱 가지 삶입니다. 예, 성도가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성도의 미래입니다, 그게. 그리고 불신자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 여섯 가지. 분명히 그 시간표 따라 망해요. 결국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후대까지 망하고. 그 불신자의 미래입니다. 불신자가 뭐를 하든, 재판장을 하든, 대법관을 하든, 검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불신자는 그 망하는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든 이 신자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거고, 직업이 뭐든 간에, 하는 일이 뭐든 간에 분명히 그 속에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은 몰라.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네.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구체적인 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결국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그 도달할 지점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이미 다 말씀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착 지점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위임 왕들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위임 왕권을 가진 위임 왕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복음 여러분이 깨달았다.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결국은 이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냐? 첫째는 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자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뭐 깨달았다 그런 몰라도 깨달았다라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이. 예. 전도 선교 아닙니까? 전도 선교. 예. 전도도 하며 그러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게 뭐죠? 흑암을 꺾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어떻게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사단 결박은 같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흑암 꺾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국이거든요. 가야 될 지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정입니다. 과정은 잘 알 수가 없죠.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도달해야 될 도착점이다, 여기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세계복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건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착점이에요. 세계 복음화. 왜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나? 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에 눈을 물로 잠깐 닦고 올라옵니다. 눈 쪽만. 왜냐면 이 땀, 이런 이 소금물이 눈물 흘리면 눈이 따가워서 눈을 못 떠요. 찬양하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비누로 살짝 닦고 올라오면 눈물 흘려도 괜찮아. 눈이 안 따가워. 왜냐?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제가 10월 21일, 22일인가 중국 신학교 또 그 강의 녹화가 우리 교회에서 있거든요. 녹화가 있는데 이제 강의한 준비를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오늘 우리 간사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번역하라고 보냈는데 역사서를 제가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에스더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보면 그렇게 그 왕들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뭐 그런 걸 볼 때 어리석다. 그 히스기야나 다윗 같은 왕을 볼 때는 야 참 멋있다. 근데 이 인간은 왜 이러지?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말이야.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긴데 말이지. 막 그런 생각하다가 그 헤매는 왕이 나더라고 나. 지금 나더라고. 우리 에이전트 킹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 아닙니까? 지금 내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마압처럼 막 우상 숭배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왕들을 연구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부르면 갈 텐데 사는 날 동안 제대로 하나님 이런 다윗처럼 히스기야 아사처럼 아사 왕처럼 요시야처럼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향 맞추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 내가 가는 길이 도착점이 세계복음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근데 이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그게 미래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미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사업을 하든 뭐 무슨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도착점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이걸 알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모든 걸 한다면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해됩니까? 꽝 뭐 무당처럼 뭐 내일 누가 올 거고 뭐 너 그동안 뭐 있었지 뭐 이래야 됩니까? 그게 무슨 아무 쌀데 없어요 그거요. 근데 여기 방향을 못 맞춘다. 내 가는 길이 내 도착점이 여기다. 이것 때문에 이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여기 답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방황하고 낭비하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해도 굉장한 직업을 가져도.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단련하심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국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단 말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착점이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반석에 물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거는 장막을 쳤다 또 거뒀다 이게요 피곤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려고. 신명기 이사야 48장 10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이 가는 길이 그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오고 안 좋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호세아 2장 14절. 거친들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거친 들판이야말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연단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슬픈 일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힘 빠질 일도 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아셔야 돼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니까. 우리 가는 길이 어딥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의 종착점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갈 인생이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뭐 짐승하고 똑같지,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 깨달았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구체적인 미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종착점 여긴 줄 알고 여기에 방향 맞춰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걸 놓치면 포로되고 방황하고 노예되고 그럽니다. 속국되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에 두고 사단에게 시험 당했잖아요. 사단이 시험했다. 근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러나 시험 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여러분을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도 욥기서에 보세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간다면 무조건 복받아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다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가만히 보니까 더 미래를 알고 싶은 눈인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될 거고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고 이런 말 없어요. 검사가 될 거,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말 없다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종착점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것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된다면 이 속에 다 있다니까 축복이.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뭘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녀가 이걸 목표로 알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어려움이 온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이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처럼 나오게 하시겠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인데 순금같이 순금같은 성도 제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요. 정금같이 되게 한다. 옛날에는 그냥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이런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순금처럼 정금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특별히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기도가 왜 축복의 모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은혜. 은혜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 예배와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최고의 은혜 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제 정금처럼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데 순금처럼 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그 어떤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순금 같은 신앙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자람이 없어요. 다윗은 가장 지금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귀한 사람을 우리를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괜찮고 또 부자가 돼도 괜찮고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순금과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와 5천 동족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처럼 돼야만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표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속상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앞이 캄캄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 분명히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단련을 하나님 욥을 단련하셔가지고 어떤 고백을 욥이 하게끔 하셨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실제 말씀 성취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됨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 성취를 보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순금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고 그랬죠. 오직 돼야 돼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승궁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런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거와 상관없으면요. 무의미한 겁니다. 나중에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갔든 어떤 길을 가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이 속에 다 있다. 모든 축복이. 내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어요. 우린 결과에 너무 예민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과 흥정할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흥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결과에 상관이 없으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다루시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다루시든 힘들게 하시든 상관없어야 됩니다. 잘되게 하시든 안되게 하시든 주인 마음이에요. 그게 순간같은 신앙이다. 이런 순간같은 이런 믿음, 신앙 같은 제자는 사단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에 쓰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순군과 같은, 정군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 그런 전도 제자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